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는 그 비밀에 관한 얘기입니다.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를 골라라.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그 답을 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여러분 사랑, 그렇죠? 혹은 믿음, 혹은 은혜, 이런 단어를 쓰겠죠. 뭐 이외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쁨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사랑이나 믿음이나 은혜, 이런 단어들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 기독교 신앙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은 신자들에게 어떠한 그 편견을 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요. 사랑이니 믿음이니 은혜니 하는 것들은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감정적이지 이성적이지는 않다 하는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들 우리 주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죠. 뭐 따지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감정적인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그건 우리 뭐 주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 감정적입니다. 뜨겁고 감동하고 눈물이 있고 고함 지르고 이쪽으로 많이 굽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과 손을 잡게 되냐 하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것을 외면한 논리성과 이지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를 둔 신비한 것이라 하는 편견을 가지게 된다면 그 신앙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만 해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따지지 말고 확 믿어라. 우선 믿고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죠. 사랑이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러브스토리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랑이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 논리성을 가지고 추적하지 않는 것, 이런 식. 왜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그 무게와 넓이와 크기를 잴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것 때문에 논리성을 외면하고 반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언제나 지식이라는 것과 훨씬 많이 연결해서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그 삐뚤어진 거 실패한 데 대해서도 성경은 저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저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데에서도 그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꾸짖을 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라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1장 8절에 있는 본문에서도 그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이유는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요. 믿기 위해서 알고 알기 위해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그 지식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함께 보조를 맞추고 협력하지 아니하면 둘이 이렇게 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신앙의 모든 앞선 이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 해도 사랑이 논리성을 외면하거나 따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훨씬 따지고 사랑은 훨씬 논리성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첫째 되는 요구는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한쪽이 우월하고 한쪽이 열등한 차이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사랑은 그 반대되는 단어를 증오로 미움으로 표현하지 않고 무관심이나 혹은 동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동정한다는 건 사랑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모독인 것입니다. 그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어느 쪽에서든지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 높거나 상대방이 나보다 낮으면 그건 사랑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높으면 내가 발돋움을 하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나를 쌓아서 상대방과 맞는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분발하는 법이고 상대방이 나보다 낮으면 상대방을 키워서 나와 같게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논리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논리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것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논리성을, 지식을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배웠다라든가 똑똑하다는 걸 요구하진 않습니다만은, 조건으로 요구하진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어느 수준까지 키우는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으로는 요구를 하지 않아도 결과는 요구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논리성이나 지식을 외면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논리성과 지식을 조건으로서 요구하지 않을 뿐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단어들을 논할 때에 그 단어들이 어찌 보면 지식, 지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지성적인 것과는 결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이 문제를 파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돈을 놓을까 여기다가 놓을까 하다가 기분 내키는데도 대로 어디다 한번 이렇게 운명을 시험해 보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알고 그래서 신뢰하고 120% 확신이 서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자꾸 알리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신자들이 겪는 모든 인생살이 속에는 그래서 그 안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부정적일 때는 그것이 세상이 어떻게 헛되고 거짓된가를 아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하나님 편을 들게 만들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지혜하나님의자비이런것들을알게하는것으로우리를하나님을아는지식에서커가게하고더많이하나님을의존케하며하나님편을들게하는것으로우리를키워갑니다그리고하나님께서이세상역사를어떤원리와어떤목적을가지고주장하고계시며그의나라를어떻게확장하시며그의뜻을어떻게이루시는가를알게하는것으로우리를항복시키고더많이하나님의방법에깊이동참하는자로만들어냅니다우리는그것을믿음이깊어진다믿음이좋아진다믿음이강해진다그렇게얘기합니다그런의미에서오늘우리가보는하나님께서우리에게그뜻의비밀을알리셨다하는것은그비밀이라는말자체가안가르쳐주려는내용이아니라가르쳐줄내용이라는것을먼저우리가알아야됩니다마태복음13장으로갑니다마태복음13장10절입니다여기는그유명한천국비유가나오는장입니다10절제자들이예수께나와가로되어찌하여저희에게비유로말씀하시나이까대답하여가라사대천국의비밀을아는것이너희에게는허락되었으나저희에게는아니되었나니무릇있는자는받아넉넉하게되되무릇없는자는그있는것도빼앗기리라여기분명히하나님의자녀들에게는천국의비밀을아는것이허락되어있고알아야되는것으로요구받고있는것을보게됩니다로마서16장으로가보시죠사도바울이자신에대한그자신의사도직에대한묘사를이렇게하는걸봅니다16장25절로마서16장25절나의복음과예수그리스도를전파함은영세전부터감추었다가이제는나타내신바되었으며영원하신하나님의명을쫓아선지자들의글로말미암아모든민족으로믿어순종케하시려고알게하신바그비밀의계시를쫓아된것이라그래요그러니까사도바울이사도로부름을받은이유는뭐냐그러면믿음이좋아서가아니라물론믿음이좋죠하나님을향한열심이있어서가아니라하나님께서우리에게그뜻을하나님마음속에는계획들을알게하시려는뜻이있었기때문에우리에게하나님이갖고계시는뜻을가르쳐주려는의사가있었기때문에사도라는직분을만들어냈기에그가사도로부름을받을수있었다이거예요이거랑같죠공부를잘해야대학을갑니다그렇죠그러나더중요한것은대학이있어야대학을가죠공부를잘하건말건대학이있어야갈거아니에요어떤분이이런얘기를해요그먹는걸밝히시는분이에요저한테이런수수께끼를냈습니다식사를할때무엇부터잡는가내가한참고민을했어요숟갈부터잡는다그래야되나젓갈부터잡는다그래야되나그랬더니답이뭔지아세요자리부터잡는다 그렇죠지금바울이자신의사도직을얘기할때하나님이어떻게나를사도로불렀느냐내가어떻게사도되기에부족했지만하나님이은혜로나를불렀느냐그얘기를하지않고더깊이하나님이모든신자에게하나님마음속에있는비밀을가르쳐주려는마음이있었기때문에사도를불러낸것이다이거예요가르쳐줄마음이없어서사도를만들었을리가없죠그러니까이비밀이라는것은그래서감춘다는데뜻이있지않습니다왜지금비밀을우리가배운다하는데있어서제가자꾸이쪽면을치고나오느냐하면신자들에게있어서는결국어떤오해와그신앙상의그올무가생기느냐하면나중에이런분이꼭생겨요어떤사람은그비밀을알고어떤사람은모른다그런계급을만드는사람이꼭생깁니다뭐든지그래요한동안은이랬죠이방언을하는사람과방언을하지못하는사람은구원은받지만같은구원은아니다 동안 또 이게 말썽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로 이걸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비밀을 알리셨다 그랬을 때 이 비밀, 비밀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감추고 있다는 뜻이니까 누구에게나 알게 하면 그게 왜 비밀이겠는가?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계급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걸 나눌까봐 제가 겁이 납니다. 왜 그런 나누는 데 대해서 또 사람들이 솔깃해지느냐 하면 처음부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차원보다는 감정적인 차원, 신비로운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편견이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단어들도 믿음이니 사랑이니 은혜니 이것들이 논리성을 떠나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 느낌이 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한다 그러면 그건 뭔가 좀 다른 사람들, 뭐 적어도 장로 이상, 뭐 금식 기도를 3회 이상 한 사람, 이런 스스로도 모르게 그런 어떤 편을 갈라놓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비밀은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하는 그런 등급이 없는, 차이가 없는, 차별함이 없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더더욱 그것을 알려주기를, 모두에게 알려주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찾아본 성경 구절에서 확인합니다. 그럼 그것이 왜 비밀이냐?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으로 갑시다. 17절 말씀부터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왜 비밀이라는 단어가 붙여지느냐? 그러면 믿는 자들 내에 이 더 깊은 것을 아는 자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우반과 돌반, 기억나시죠? 우수반과 돌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 즉 영적인 것이라는 차원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적 지혜, 즉 자연인의 이해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일반 학문으로는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와 답을 찾아낼 수 없다는 차원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누구는 얻고 누구는 못 얻는 문제가 아닌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고 그리고 모두가 더 깊이, 더 많이 알아야만 되는 책임이요 권리인 것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급적으로나 어떤 뭐 신자들 사이에 어떤 차별을 두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옳지 않은 생각이고 자연인의 경우에는 알 수 없다는 뜻에서 비밀이란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그리고 신자는 이것을 알아가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훨씬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제일 걱정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조심한 게 뭐냐면 가서 내가 말을 전할 때 저 사람들과 내가 지금 전하려는 얘기를 할 때 저 사람들을 어떤 차원에서 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배웠다 못 배웠다의 차원에서 저 사람들을 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됐었습니다. 배운 사람들에게 얘기가 통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도 아니고 기독교 진리도 아닌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적 진리는 세상에서 배웠다는 것 때문에 더 잘 이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납득하십니까? 저희 교회에는 말이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만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랑 아주 다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가르치는 거랑 저랑 가르치는 건 아주 그 사람이 동 그러면 저는 서구 그 사람이 남 그러면 저는 북 이렇게 다른데 그 사람들은 저보고 그 목사님하고 아주 흡사하대요. 그럼 제가 집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답답하죠 뭐. 세상이 그것까지 답답하죠. 너무나 다른데 똑같대요. 그 똑같다는 걸 제가 자존심 상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나를 누구랑 똑같다 그런다니 뭐 이런 게 아니다. 말하자면 저를 주목사랑 똑같다 그런다 그러는 식의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정 다른데 그 사람은 음악 선생이고 저는 무슨 뭐 음악과 제일 반대되는 건 뭐 할까요? 저는 무슨 뻔데기 장사인데 갓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음악 선생이고 제가 콩나물 장사면 비슷하죠. 달라요. 이걸 사도 바울이 제일 걱정했던 게 이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걱정해. 내가 하는 말이 영적인 차원이 아닌 세상 지혜의 차원에서 이해되는 것이 제일 겁나는 거예요. 철학과 사상으로 이해되는 것이 제일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무엇으로만 사람을 보느냐면 배웠다, 못 배웠다, 열심히 있다, 없다, 자세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뭘로만 보냐면 십자가로만 보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본다는 게 무슨 뜻이죠? 다 꽝이라 이게 다. 안경 끼고 나와도 꽝. 목걸이 하고 나와도 꽝. 눈을 부릅뜨고 들어도 꽝. 아시겠어요? 몽땅 꽝인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간섭하시지 않는 한 다 꽝이라고요. 언젠가 한번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한 학생이 그렇게 열심히 들어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들어서 제가 아주 굉장히 그 학생을 좋게 봤는데요. 시험을 봤더니 시험을 아주 말도 안 되게 봤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어쩜 이럴 수 있느냐. 자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듣고 난 수업 태도가 당신같이 좋은 사람을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시험을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 학생이 드디어 실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 시간에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늘 졸린데요. 근데 목사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조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 졸음을 참느라고 있는 악을 다 써서 째려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하는 줄 알았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째려보고 있어서. 그 사람은 졸음을 쫓느라고 째려봤는데 우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연인이라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한 심령을 만날 때는 말이 통한다, 기호가 같다, 성격이 같다, 많이 배웠다라는 것은 절대 기준과 조건으로 삼지 아니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만 자기의 말과 지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칠 때 성령께서 그의 심령에 간섭하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그의 사역을 수행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이런 표현 재밌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래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신자들 사이에 계급을 정하거나 차별을 둔다는 차원에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될 것의 시작인 것을 알고 우리가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의 결국까지 한 선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치 여기 서울에서 탄 기차가 부산까지 가듯이 내가 여기서 탄 전철이 내 목적지까지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가는 어떤 차선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잡은 것을 놓고 또 다른 걸 잡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우리가 붙잡은 그것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하는 대로 가야 될 뿐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은 요만하고 저 사람이 붙잡은 것은 더 크고 하면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셔서 자, 이 그 뜻의 비밀을 어떻게 확대시키느냐 하면 그 뜻의 비밀이 뭐냐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가 통일되는 것이 그 뜻의 비밀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역사, 개인, 뭐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조화, 존재 모든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뭐 한두 마디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건 한꺼번에 쌓은 얘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바울이 신자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문을 씁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기도 제목이 거기 나오고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소망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궁극적인 그 계획의 결국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렇죠. 우리를 그 목적지에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진지하심과 성실하심과 능력과 열심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놀랍죠? 이걸 어느 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매일 와서 이 기도한다고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신자들이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도취의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기도를 하기 일쑤입니다. 제가 몸이 나빠서 새벽 기도를 제가 잘 못합니다. 대신에 제가 따로 이 오전 중에 와서 그 교회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가끔 어떤 분들이 오셔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여기 앉으셨으면 상처받으시거나 오해하지 말고 명심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연습하시는 것 같이 제가 들었는데요. 방언을 사모하는 것은 제가 탓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모하셔서 좋습니다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한 50점쯤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 내가 하나님께 나를 더 가깝게 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나를 순종시키려는 하나의 신앙적인 훈련이요. 나를 항복시키는 훈련이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는 어떤준비된자세여야됩니다내열심과절박함을아우성치고돌아가버리면기도는아무것도아닌것이됩니다왜요신앙이란결국하나님을아는것과비례하지내가얼마나가서아우성을찾느냐와비례하진않습니다내가절박함과내간절함을호소하면주께서우리에게가까이하십니다그럼불러놨으면오신분에게귀를기울여들으시고만나셔야될거아니에요불러놓고다가신다고요그50점이죠만점을맞아서50점입니다기도로부르셨으면찾아오신주님의말씀을들으시고주를보시고주의모습과주께서일하시는방법과그뜻을배우셔야죠그뒷부분이전혀없습니다아우성만숨도쉬지않고생각도안하고말을빨리그리고크고간절하게연결시키는것밖에없는기도는기도로서는과락점수밖에줄수가없는기도가됩니다우리의모든기도와모든인생은그속에서하나님을알아가는것으로연결되지않으면아무의미가없습니다나를포기하고세상을외면하고더많이주님께가야되고주님께간것만큼주님의계획과뜻과능력과자비하심과일하시는방법에대해서내가점점많이배우고항복되어나가야됩니다그것이그의비밀을배우는것이요주안에서커가는것이요주를아는것이요강한믿음에서는것입니다하나님이요구하고계시다는것을잊지마십시오여러분의간절함이여러분의신앙의전부가되지않도록조심하십시오귀기울이실줄알아야됩니다요한계시록그일곱교회에보내는편지가몽땅다끝이이렇게끝나곤하는것을기억하십니까귀있는자는성령이교회들에게하시는말씀을들을지어다들을줄알아야됩니다들을줄알아야됩니다오늘여기기록된바와같이하나님께서우리에게그뜻의비밀을알리시기위하여그가모든지혜와총명으로우리에게넘치게하시는분이라고또부연하고있습니다참하나님이우리를향하여갖고계시는그계획과우리에게주시려는넘치는복들과우리를사랑하시는사랑이라는건대단한것입니다우리는보통귀기울이지않고하나님이요구하시는것과상관없이내가목표를정하고내가소원하는것을들어달라고아우성을치기때문에또신자들의신앙이커지지도못하고깊어지지도못하고실패와좌절과엇갈림속에서그신앙을가난하게지내기일쑤입니다오늘주의말씀을들은여러분은그런실패와그런손해가없이하나님을알아나가시는일에실패없으시기를바라라고그안에서이사도바울과같이깊은주님과의교제의자리에그래서그를의지하여승리하시며강하고굳센믿음속에서시며여러분이사는것이내가사는것이아니라주께서사는것이라는자랑스러운고백이나오는자리까지꼭가도록말씀을따라그복받는자리에가시기를권합니다기도하십시다하나님아버지은혜를감사합니다우리를사랑하시며그래서우리에게하나님의모든뜻을알리시기를기뻐하시는것을이제말씀을통하여배우고감사드립니다우리가기도하며주를가까이하기를소원한것만큼귀기울이며하나님의뜻을배우며그말씀에순종하는법을훈련하게도와주시옵소서주께서계획하시는것을설명하시며우리를이해시키는말씀에무릎꿇게하사항복하며순종하며인내하는법을먼저배우게하시고우리의고집과우리의소원을주님의뜻과목적앞에무릎꿇리는작업이있게하시고그리고주께서나와내인생을주장하시는일에기쁨으로순종하는법을배우게하시옵소서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이 복되고 좋은 것인 줄 깨달아 주 앞에 늘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 뒤를 쫓으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힘 있는 신앙인, 건강한 신앙인, 강하고 뿌리 깊은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